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보혈로 인한 그 은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 본 대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바보항을 떠나서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버가 지난번에 사진 좀 봤죠? 그리고 버가의 북쪽으로 올라가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안식일을 두 번 맞이하면서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죠. 그 회당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안식일에 설교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요약했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가 아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안디옥의 온 시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다시 회당으로 몰려들었고 바울의 계속되는 복음 설교를 들은 많은 이방인들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 안디옥의 정치 지도자들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결국 비시디아의 안디옥을 떠나서 그곳에서 동남쪽으로 약 18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 볼까요? 구브로에서 오른쪽 끝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를 거쳐서 버가 루기아라고 써져 있는 그리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버가에 도착해서 산맥을 넘어가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이고니온, 저 동그라미 친 이고니온으로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 이고니온에서의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사도들의 증언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고니온에서도 사탄은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했고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결국 두 사도들은 이고니온에서 황급히 탈출해서 루가우니아 지방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 방향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가는 길에 계속 복음을 전했죠. 지도를 볼까요? 자, 이고니온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루스드라가 있고 그 다음에 더베가 있죠. 지금 빨간 거 글자가 루스드라 더베인데 저 더베까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끝입니다. 더베에서 다시 온 길을 돌아서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것이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도의 저 루스드라에서의 전도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이고니온 지역에서 박해를 피해서 이제 그곳에서 조금 서남쪽으로 한 45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에 건너온 두 사도는 여기에서 매우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그리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보면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한 거.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다.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그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였다 하는 것을 의사였던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누게 될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루스다에서 만나게 된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의 영적 후계자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저 루스드라 출신이었는데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선포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또다시 루스드라에 들르는데 그때에 그곳 믿는 이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디모데. 그러니까 벌써 16장에 넘어가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서 루스드라에 들렀더니 디모데가 이미 그곳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디모데를 이제 자신의 2차 전도여행에 합류시키기를 원했고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여행에 함께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임무를 위해서 여러 지역에 바울을 통해 파송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되 그 당시에 유대인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이 루스드라에서는 시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회당이 있으면 꼭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이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혹은 시장에서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선천성 하반신 환자, 마비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답니다. 그가 무엇하는 사람이었는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혹은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의사였던 누가가 강조한 것처럼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즉 인간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주목하여 듣고 있었습니다. 본문 9절 보면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듣거늘이라는 말, 에쿠센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시제가,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 그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그냥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계속해서 경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 치유받은 사건이 있죠.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런데 그 사건에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환자는 단지 동전 한 푼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지만 루스드라에서의 이 환자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이끌려 그를 주목하고 있었고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말씀을 전하던 바울도 마침내 그를 주목하게 되었어요.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눈을 고정시켰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에게 시선을 집중해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 걸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가 즉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을 보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구원받을 만한 소데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인 소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이 가운데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치유, 또 하나는 영혼의 구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하반신 환자가, 마비 환자가 자신이 육체적인 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영혼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양쪽 다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먼저 그에게는 자신의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 중에 복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바울의 복음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아, 자기와 같은 비참한 인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는 바울의 복음을 듣는 동안 그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그 심령 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의 심령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동일한 역사가 그 환자의 심령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 장면을 가리켜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울은 담대하게 큰 소리를 외쳤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친 것은 이 기적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즉 바울은 이 일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 바로 일어서라 그랬는데 바로라는 말, 바로 일직선으로 straightly, 똑바로, uprightly, 똑바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에게 두 발을 쭉 펴고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런 명령은 다리가 오그라져서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어이없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바울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고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 걷게 되었다 그랬는데 일어나라는 말이 옛날 개정판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이 일어나 헬라토라는 말은 솟아오른다, 뛰어오른다 그런 뜻,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뛰어 걷는지라 그렇게 번역이 돼요. 그게 더 정확해요. 뛰어올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용수처처럼 갑자기 탁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이 걷는지라라는 단어도 동사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계속 그가 걸었다는 거죠. 용수처럼 철처럼 그가 뛰어올라서 이리저리 계속 걸어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치유가 일시적이거나 혹은 속임수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였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이제 그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체의 구원, 즉 육체의 치유까지 포함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성전 미문 앞에서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과 함께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이적 사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기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게 된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의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치유까지 받을 수 있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말이에요.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은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그 심령속에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 환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주의해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야외 광장이라는 환경은 결코 말씀을 듣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죠. 주변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방해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 떠드는 소리,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 물건을 팔고 사는 소리 등. 그러나 그는 바울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복음의 말씀에 그 온 마음을 집중해서 경청했어요. 바로 그때 그의 심령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알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안다 그랬어요.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정보나 지식 혹은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고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죽은 것도 살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온 세상의 흑암이 사라지고 빛이 임했고 창세기 1장 3절 지금도 그 빛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임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에 임하는 순간 우리의 상처받은 혼, 우리의 정신, 감정, 생각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의 관절과 골수 뭘 이야기합니까?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의 관절과 골수에 임했고 그 순간 그는 치유돼서 용수철처럼 일어나 걷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듣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건성건성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사업 걱정하고 가게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또는 때로는 저거는 누구 들으라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안 들어요.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듣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간증을 권사님들 통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언젠가 한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지나가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너무 심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서 먹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데 그런데 언젠가, 저는 언제인지 몰라요.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맞아, 저 말씀이 저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래서 자기 믿었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갑자기 자기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불이 확 지나갔대요. 근데 그 이후로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가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주목사가 능력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선포되는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처럼, 이 환자가 그랬던 거예요. 이 환자처럼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기 시작하지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병든 심령, 연약한 육신이 뛰어 일어나도록 우리의 심령과 육신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무릎이 힘을 얻어 일어나게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과 소망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그때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걸 로마서 1장 16절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매일같이 온 성도들이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성경읽기 매일 아침 하십니까? 대답이 영 자신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매일 아침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이 나는 대로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모든 공예 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진심으로 집중하고 읽고 듣고 쓰기를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또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할 것은 바울이 이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이 환자는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계속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다는 단어가 미완료 동사라고 그랬어요. 그게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를 집중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의 심령 속에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았다. 아, 지금 저 사람의 심령이 구원받고 있구나. 저 사람 속에 심령 속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의 능력이 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지금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향해서 네 발로 곧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결코 놓치면 안 되는데 믿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히브리 기자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은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 추상적인 개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봐? 그렇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실상이다. 믿음은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실체라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믿음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주장해도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믿음을 보인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고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절대로 추상명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동사가 되어야 돼요. 행동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주년 지난교회를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이 그의 사도행전 강의에서 이 점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적했어요. 자, 그분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기쁨이란 단어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이지만 기쁨, 그건 추상명사잖아요. 맞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쁨이라는 건. 그런데 실제로는 기쁨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깃들면 그 기쁨은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 표출됩니다. 정말 기쁘면 어떻게 해요? 춤추겠죠. 노래 부르겠죠. 웃겠죠. 기쁨이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이 기쁘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추상명사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말대로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추상명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말씀드렸듯이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욕을 듣고 있습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소개했듯이 인도의 간디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한다.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티아누스.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안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실망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않는 거야. 믿음 따로 삶 따로. 행함이 따르지 않아. 말만 잘해.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38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희 집안의 제일 어른은 둘째 큰아버님이었어요. 제일 큰아버님은 6.25 때 순교하셨고 그래서 제가 집안의 제일 어른이시니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아야 됩니다라고 인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둘째 큰아버님이 절 보고 목사 안수 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목사 되지 말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야, 너 이 세상에서 사랑 얘기 제일 많이 하면서 사랑 제일 없는 인간들 누군 줄 아냐? 그 목사들이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일제강점기에 한참 사춘기 시절을 7년 동안 환란의 생활을 목사님은 감옥에 같이 고문당하고 가족들은 비참하게 어려움을 겪었죠. 신사참배 반대하는 순학질 목사 아들이다.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매일같이 굶고 학교는 퇴학당하고 아버지는 감옥에 갇혀있고 많은 갈등과 방황을 했죠. 그게 참 상처가 많았어요. 1944년에 주기철 목사님, 할아버님 감옥에 순교하시고 해방 후 1년 만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들, 저희 형제들은 아버님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고아가 된 거죠. 통공장으로, 고아원으로, 바닷가 염전공장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유교가 터졌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살 길을 찾아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죠.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떻게 삽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의 손길을 청한 것이 아버님 친구들, 목사님들 찾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다 거절당했대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그 6.25 때 부산만 남게 이렇게 다 떨어졌는데 다 공산화돼가지고 그 목사님들도 굶고 있었는데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지금은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들한테는 그게 상처였어요. 위선자들. 이렇게 된 거죠. 한국교회가 그 순교자들 후손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저희 아버님들 버려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38년 전 얘기입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한국교회에서 원로 목삼내하고 목에다 힘주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 저것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감옥에서 그 7년 동안 고문당할 끝에 순교할 때 저 사람들 밖에서 다 일제 우상 앞에 신사 앞에 가서 절했는데 지금은 시침이 똑대고 거룩한 척하고 원로 목삼내고 저러고 있는 저것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금수저로 목사 안수 받지 말라는 거였어요. 제가 나중에 안수받고 다시 갔죠. 제가 안수받았습니다. 그때 둘째 아버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승중아, 네가 목사가 됐다니 좋아. 근데 내가 꼭 한마디만 부탁할게. 위선자 되지 마라. 네가 가르친 대로, 네가 설교한 대로 네가 먼저 살아. 위선자 되지 마. 제가 그 말을 가슴판에 새기고 있어요. 물론 힘들죠. 그렇게 못 살 때가 더 많죠. 그러나 몸부림칩니다. 부끄럽지만 내가 먼저서 그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을 구원하시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로 추상명사가 되면 안 되고 동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보고 있습니까? 위선자들, 이 믿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붙잡고 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진실로 바라기는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 즉 우리의 선교적 삶을 보고 저들도 구원의 역사에,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원예사랑 큰잔치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선교적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교적 삶으로 드러나서 많은 이들을 구원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